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시나르 정치국 의장을 제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독일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해서 좋은 날이라면서 시나르를 제거한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킬 때라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며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시나르가 가자지구 모처에서 제거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나르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이동에 제한을 받았었다고 하가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나르 제거 직전에 촬영한 것이라며 공개한 영상에는 시나르로 추정되는 인물이 긴 천 조각을 얼굴과 몸에 두른 채 폐허가 된 건물 소파에 앉아 접근하는 촬영용 드론을 막대기로 쫓아내는 모습 등이 잠겼습니다. 하마스도 오늘 성명을 통해 시나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시나르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총책 임무를 맡던 지난 7월 당시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당한 뒤 1인자 자리에 오른 인물로 언론들은 하마스의 급진 노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 시나르의 사망으로 이란과 영내 동조 세력들의 결집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나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그의 길을 따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침략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오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시나르의 제거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 일대에서 이어진 분쟁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파견된 1,500명의 특수전부대를 포함하는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18일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현재 이들이 러시아 군 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원들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을 통해 8일부터 13일에 걸쳐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으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수차례 방문해 현지 지도하는 전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앞선 발표에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전 참전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로의 이동과 북한의 전쟁 지원 정보 등이 공유됐으며 러북 군사 밀착이 군수물자 이전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 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운용 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군이 수도 모스크바 북서쪽 지역에서 야르스 ICBM을 운용하는 부대의 전투 준비 상태를 시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험에서는 트베리 지역의 관련 부대가 위장을 한 야르스 ICBM을 최대 100km 거리까지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 적의 공격과 파괴 공작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하는 연습을 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2에서 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헌법상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국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적국, 타국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군사 행보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북한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의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부대 점검 시찰을 넘어서서 전시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번 행보의 의도는 뭘까요?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국경성 인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전방군단인 2군단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 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 문건을 검토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대형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지도 상단엔 흐리게 처리했지만 서울이라는 문구가 식별됩니다. 유사시 2군단이 서울을 공격할 계획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 뒤로는 대형 TV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데 비무장지대와 비슷한 위치에 파란색의 굵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가장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서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해서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이제 행동 지침들을 확산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뭐 그 정도 같아요.
김 위원장이 개정된 헌법 전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해서 적대국 규정만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행보에 대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하는 두 국가로 새롭게 설정한 자신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선대 대남 노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김 위원장의 새 대남 정책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세 긴장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결심과 그리고 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필요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군사정세, 적대정세,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개정된 헌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통일은 비현실적이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런 모호한 태도는 북한 내부가 이데올로기 혼돈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또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 매체가 한국군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몰상식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15일 단행한 남북 연결도로 북한 측 구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 NBC 방송,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 통신 같은 세계 각 언론들이 보도한 동영상 중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아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히려 한국 매체들이 북한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 사진과 동영상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 합참이 평양에 출연한 무인기와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직분에도 맞지 않게 사진 따위나 만지작거리면서 망신하지 말라며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 규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먼저 김 부부장이 외신 동영상을 썼다는 반박에 대해선 외신이 사용한 동영상이 한국 합참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도용을 시인한 셈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군사분계선 그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우리가 외신에 제공했지, 외신이 그걸 직접 어떻게 찍습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져요. 김여정 발언에서. 즉각 반응한다는 얘기는 예민해졌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 측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한국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김 부부장이 사소한 것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북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한국 매체가 합법적으로 북한 매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최 연호를 쓰지 않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10일 담화나 11일 밤에 나온 외무성 중대 성명에는 주최 113이라는 연호와 서기 연도인 2024가 병기도 했지만 10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부터는 주최 연호가 빠졌습니다.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제호에도 13일자부터 서기만 표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난 12일 낮에 주최 연호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남북한 두 국가론에 입각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두 국가론의 관점에서 굳이 분단에 기초한 주체 정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그런 연도를 같이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보여온 김정은 독자 우상화의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북한군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견해들을 분명히 봤다면서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seen the reporting and the comments about potential DPRK forces, you know, going to Russia or going to Ukraine.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 보도를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그것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병력 측면에서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would also demonstrate the situation that Russia finds itself in.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가 전선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군대를 위한 추가 병력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션 세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 간 방위 관계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차원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계속되는 북한군 파병 관련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즉답 대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추세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러시아를 대신해 싸우는 북한 군인들에 관한 보도에 우려한다면서 사실일 경우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겪는 러시아의 절박함이 한층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확보하고 쿠르크스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난 3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북한군 6명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 자국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과 기술자 등 여러 분야 인력을 합해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와 맞설 총 1만 명가량의 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의장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제49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에서 동맹 현안과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견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 합참의장은 또 최근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유럽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심화하는 북러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브루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17일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SCE 주재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SCE 상설 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궁지에 몰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장비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컨테이너 1만 8천 개 이상 분량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제공한 군사 장비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며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의 상호 지원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에서 OSCE 지역 안팎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런 지원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며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물자, 그리고 다른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구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늘 한국과 일본을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는 지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초기 물자 인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루커 대사 대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는 안보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협력 심화는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심화시키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커 대사 대리는 이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조장하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했으며 향후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무기 이전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들은 러시아도 직접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11개국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다자 감시 체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비밀로 남지 않도록 이런 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북한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파괴에 대해 알아야 하며 북러 간 협력 강화로 초래되는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안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벨라루스와 이란, 북한이 제공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핵심 원칙 및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물질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베트남 음료 회사가 미국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맥주와 증류주를 수출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 음료회사 BBCL이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과 86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BBCL의 자회사가 북한에 주류를 판매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판매액 114만 1,547달러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BCL의 자회사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에 맥주와 증류주를 판매하는 2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북한의 조선 삼진무역회사와 조선 조밍회사 그리고 싱가포르와 세이셸의 회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BBCL의 자회사는 미국 달러로 대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총 47건의 청구서를 발행했고 이후 이 중 43건에 대한 금액 약 114만 달러를 싱가포르와 세이셸의 회사와 더불어 홍콩과 중국, 터키 소재 15개 회사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43건의 송금 모두 미국과 연결된 은행 혹은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에서 진행됐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BBCL이나 자회사 모두 미국 제재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자회사의 경영진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과거 대북 주류 판매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BBCL이 북한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제재를 통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BCL과 자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해외 자산 통제실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지 않았고 문제를 인식한 직후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제재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제재 준수와 관련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을 벌금 합의금 산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인 등과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 간 직간접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국 국적자 혹은 회사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만 해당됩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BCL은 이를 유예받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위반해 미국 정부의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제작사 몬도TV가 북한 당국 소유의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의 하청작업을 맡기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3만 8천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의 제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해외자산통제실과 금융범죄단속반에 각각 9억 6,800만 달러와 34억 달러씩 총 43억 6,8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와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 등도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라고 규정한 건 한국에 대한 적대 관계를 제도화하고 분단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경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북 관계는 별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clearly an effort to institutionalize the hostile two-state concept that was announced by Kim Jong-un a while back.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 정책이자 목표로 삼은 것이라며 한동안 남북 관계를 규정할 개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대남 정책에서 탈피해 한국을 숙적으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제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철저한 적대국가 헌법 명기는 적대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정책을 폐기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think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you know, it's not easy after being told for decades that unification is the vision.
김일성 주석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통일이 목표이자 꿈이라는 말을 들어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통일 폐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일반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7일, 지난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에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엮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처음 확인한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부 세계로부터 자국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정권 생존의 문제로 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그가 정말 물러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see it primarily as evidence of Kim Jong-un's concern about South Korea. It's really a pulling back. I think it's more focused.
이어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광범위한 목표보다는 정권 생존이라는 좁은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은 한국발 정보 유입의 영향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은 적대적 공존의 환경에 있다며 북한이 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배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나 군사행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국경 분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특히 북한이 영토 조항을 공세적으로 설정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수역을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고의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think that if this does unfold, it would be part of a deliberate provocation move to bring in.
현재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NLL을 문제 삼고 한국이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무력 충돌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시험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불화를 조장하고 미한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미북 관계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2018년에 그랬듯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과 다시 대화에 나서고 또 다른 유화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한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명기는 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는 평행적이며 별개의 궤도에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석전은 남북 관계 경색이 미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you know, trying to move in lockstep with South Korea and because they're moving in a similar direction, I think there would be
여석전은 미국은 한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은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다른 당사국들 간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국제정세가 냉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후원자가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핵 지위의 정당성을 찾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억류한 캄보디아의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17일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던 선박 CC9호를 억류한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캄보디아로부터 이 선박을 넘겨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선박 처리와 관련된 다음 단계는 캄보디아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2020년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한 바 있습니다. VOA는 16일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법원 문건을 인용해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월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CC9호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북한 서해 해상에 머문 뒤 떠난 선박으로 당시 BOA는 이 선박의 수상한 항적을 근거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도덕적인 의무, 가치 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7일 통일의 목표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것이라며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상황과 한국의 통일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다.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의 의젠다의 하나로 되어야 된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당국의 개선을 촉구할 경우 그런 주장이 북한 당국을 불편하게 해서 남북 대화를 저해할 것이란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도덕적 의무라며 통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도덕적인 의무,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나 또 국제사회에 있는 그 시민들이 이 한국의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김 장관은 통일 비용 등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면서 그런 한국인들의 역량이라면 통일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김정은 정권은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전임자인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아갔고 베트남도 1986년 그 당시 젊은 지도자들이 전임자들을 비판하면서 도이머의 개혁 개방 정책을 펴나갔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권력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전임자들을 비판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북한이 저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또 철도 등을 통한 남북 간 교류 가능성과 관련해선 남북 간 철도가 열리고 교류가 활성화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남북 간 단절에 나선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적대적인 두 국가 론을 내세우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휴전선 일대에 철조망을 쌓고 방벽을 쌓고 과거에 일부 놓았던 갱이선, 그 다음에 서해안의 갱이선과 동해안의 병원선, 이 철도도 완전히 폭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의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김 장관은 흡수 통일 논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는 위협이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음에도 자유와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 때문에 흡수 통일 당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 역시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 내에도 통일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인들이 합의한 게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런 원칙에 서서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통일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통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원을 왜곡 분배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북한 경제가 악화하고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북한 당국의 정책, 행동, 태도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한국 내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발전법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약 30회에 걸쳐 6천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매우 비열하고 전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2kg 이상의 물체를 매달아 날릴 경우엔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일부 단체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의 근거에 전단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한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호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들을 고용하거나 지원할 경우 호주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 제재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사무국은 17일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일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재사무국은 북한이 전 세계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을 파견했다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IT 노동자 운영은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UN 제재와 호주의 독자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제재사무국은 주의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시도한 구체적인 위장 취업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원과 위치, 국적을 숨기고 가짜 신분과 대리 계정, 도용한 신분증,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취업을 신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주를 포함해 부유한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나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해 취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사무국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비즈니스와 건강 분야,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종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계약 작업의 대가로 받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해 북한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호주 국적자나 호주 기업이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적재산과 정보 및 자금 탈취부터 평판 훼손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제재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른 관할권 당국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을 고용해 호주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약 78만 달러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313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거래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외무부 제재사무국은 이러한 제재 위반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 IT 노동자의 잠재적 위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양한 IP 주소에서 하나의 계정에 여러 번 로그인하거나 다른 국가와 연관된 경우 중국 기반 은행 계좌로의 잦은 송금이나 암호화폐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인의 이름과 국적, 연락처 등 세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업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위험 신호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 시 입사 지원서를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 대조하고 위조 여부를 조사하며 화상 인터뷰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주의보는 미국과 한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경고에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해 10월 합동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해 5월에는 국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을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 재무부가 북한 IT 인력들이 영국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들이 고용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 헌법수호청도 지난 1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독일 기업에 위장 취업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보안 위험 및 제재 위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VOA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I can tell you that I'm already seeing a larger European presence. They are not happy with a lot of the post-COVID.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의 고용 자격 확인서 제한 조치 등으로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고용 시 보안을 강화해 북한의 위장 취업 시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에 대한 경고는 최근 민간 보안 기업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SecureWorks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IT 노동자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 위장 취업시켜 주요 정보를 잇따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cure Works는 미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니켈 테퍼스트리라는 조직에 위장 취업한 뒤 정보를 빼돌린 사건을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가 위조된 신분을 이용해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하고 근무지도 허위로 작성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컴퓨터를 받은 뒤 중개인을 통해 실제 본인이 위치한 곳으로 재배송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수집한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암호화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과거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주로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다시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3도,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2에서 5m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7도, 최고 14도. 안주 오전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5도. 최고 14도. 남포는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6도, 최고 15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도, 최고 10도. 수풍 최저 0도, 최고 8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9도, 최고 16도, 용면 최저 8도, 최고 16도, 개성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9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14도, 신계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함흥 11도에서 18도, 장진, 해산 오후에 맑아집니다. 장진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6도, 해산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원산 최저 13도, 최고 16도, 평강 최저 13도, 최고 17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청진 최저 3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10도, 삼지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3에서 6m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2에서 5m, 오후에 2에서 4.5m, 먼바다는 오전 2에서 5.5m, 오후에는 2에서 5m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운용 훈련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군이 수도 모스크바 북서쪽 지역에서 야르스 ICBM을 운용하는 부대의 전투 준비 상태를 시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에서는 트베리 지역의 관련 부대가 위장을 한 야르스 ICBM을 최대 100km까지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적의 공격과 파괴 공작으로부터 미사일을 보호하는 연습을 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트베리 지역은 우크라이나 북서부 국경에서 5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에도 야르스 운용훈련을 두 차례 실시했으며 전술핵 미사일 준비태세 훈련은 올해 세 차례 실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1,000km에 달하는 야르스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 핵투발수단 중 하나입니다. 야르스는 지하 격납고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사가 가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회의에서 시 주석은 소규모 및 대규모 지도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시 주석이 현재 국제 정세에서 브릭스의 실질적 협력과 브릭스 체제의 발전,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 지도자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브릭스 안보회의를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시 주석의 정상회담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네츠크 지역 주요 도시인 쿠라호우에서 10km가량 떨어진 막시밀리아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저녁 전황보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사이 쿠라호우 인근에서 공격해오는 러시아군과 45차례의 전투를 벌였으며 일부 전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동부전선 내 핵심 병참기지인 포크로우스크 점령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의 전략 요충지 부흘레다르를 점령하는 등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의 진격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성명에서 밤사이 발사된 135기의 러시아 드론 중 80기를 요격했으며 추적 도중 사라진 44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등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최대 10개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야히야 신화르 정치국 의장을 제거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독일 방문 중 기자들에게 오늘은 전 세계를 위해 좋은 날이라면서 신화르를 제거한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이를 축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진전시킬 때이며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며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앞서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신화르가 가자지구 모처에서 제거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도 오늘 발표해서 신화르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신화르 제거 작전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공개한 영상에는 신화르로 추정되는 인물이 긴 천 조각을 얼굴과 몸에 두른 채 폐허가 된 건물의 소파에 앉아 근접하는 촬영용 드론을 막대기로 쫓아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 신화르의 사망으로 이란과 영내 동조 세력들의 결집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영내 친이란 세력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화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그의 길을 따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점령과 침략이 존재하는 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오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신화르의 제거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 일대에서 벌어진 분쟁의 중대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